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만점짜리 남편도 아니고 또 결혼생활이 뭐 그렇게 뭐 긴 편도 아닙니다만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부부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유익한 그런 가정의 달을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부에 관한 말씀이 최초에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오늘 27절 28절에 보면 부부의 탄생과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사명과 또 부부에게 주신 특권과 복이 이렇게 함축되어 나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부부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된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경험을 쌓아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부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더 아름답고 성숙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부부의 생활, 부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부부의 생활, 행복한 부부의 생활, 정말 아가서에서 그리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의 생활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믿고 깨닫고 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심령에 담고 살아갈 때에 더 건전하고 굳건한 부부의 관계와 아름다운 사랑이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샤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자는 조금 다르고 발음은 조금 다를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것이 어떤 서로 레벨이 틀린다든지 뭐 이러한 뜻으로 쓰인 것은 없고요. 동격의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때 절대 누구를 위로 누구를 아래로 이렇게 창조하지는 않으시고 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잘 아는 말씀, 우리가 늘 익히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우리의 부부의 관계 속에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보다 깊은 의미가 우리에게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지, 정, 의를 우리가 닮았다라고 되어진 것입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 우리는 인텔리전트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 이 세상에 많은 문화와 과학과 기술과 예술들을 만들어내고 유지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하는 존재고 또 발전시킬 줄 아는 존재고 분석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식들이 사람들 중심으로 발전이 되어지게 되면은 그것은 결국은 파괴적인 그런 것으로 가게 됩니다.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것을 발명을 해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맨 처음에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바위를 폭파하고 하는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이너마이트를 전쟁용으로 살상용으로 사람들이 바꾸어서 쓰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미안해서 노벨은 노벨상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자기가 벌어들인 돈으로 세계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노벨상이 제정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지식이 우리가 습득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지식이 또 지식의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지식의 능력을 받아놓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지 못하고 우리 인간들의 유익을 위하여 쓴다라면 이것이 얼마나 우매하고 좋지 못한 일이 되겠습니까? 어떤 우리 교인 중에 강의를 이렇게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자녀를 한 6, 7, 8명쯤 낳은 부부가 자녀들을 데리고 가게로 들어온답니다. 들어와가지고는 아이들을 가게 안에 쫙 퍼뜨린대요. 퍼뜨리면 애들이 여기서 말썽, 저기서 말썽, 막 시끄럽고 소란하게 만든답니다. 그러면 그 가게 주인은, 가게를 보시는 분은 아이들에게 그 초점이 맞춰지는 바람에 그 사이에 이 부부는요, 큰 쇼핑백이나 자기 몸속에다가 옷이나 이런 것들을 막 훔쳐서 넣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머리 아닙니까? 자기들이 낳은 6, 7, 8 뭐 이렇게 수많은 애들을 사방팔방에다 흐트러뜨려서 시끄럽게 하고 소란스럽게 하고 해서 가게 주인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사이 부부들은 물건을 막 훔쳐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힘, 지혜와 지식을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인데 이 부부가 합심을 하여 그것도 자녀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부부는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아니고 하나님께 결국 징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부의 모습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와 지식을 함께 동원하여서 골몰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연구하고 골몰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생각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발휘되는 그런 지혜로운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지혜와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엉뚱한 데 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 부부의 관계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뱅크럽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의 재산까지도 다 몰수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편이 소위 말해서 로터리 복권이 당첨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그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현재 이 뱅크럽시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돈이 자기에게 들어오면 다 차압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 돈을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명의로 된 통장에 그 돈을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서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집이 필요한데 집을 살 수 있도록 돈 얼마를 내어다오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내 돈인데 왜 줘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겉으로 볼 땐 그렇죠. 준 돈이니까 이제는 내 돈이다 이거예요. 당신하고 나온 법적으로 또 부부가 아니니까 이 돈 당신 터치하지 말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둘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네 돈이니 내 돈이니 이렇게 싸우고 별의별 참 서로 모함을 하고 흉계를 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돈이 남편의 돈으로 돌아갔습니다만 그들은 진짜 이혼을 하고 아주 그렇게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자기 아내를 높여주고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높여주고 사랑하는 데 그 지식을 써야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남편을 이용하고 아내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 이 얼마나 어리석고 참 보기 흉한 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지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울러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데 쓰라고 지식과 지혜와 생각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감추인 마음 없고 서로를 향해서 유용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주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서로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해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연모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부부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유용하며 이용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만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서로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고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나를 좀 만족시켜달라, 나를 좀 만족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통해서 내 만족을 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통해서 만족을 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저도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공허하게 하며 그 마음을 혼돈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복되게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족한 줄 알고 항상 그 사랑을 연모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향해서 연구하며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참으로 귀한 아름다운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며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부부에 관한 말씀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여 아껴주라는 말씀 외에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심지어 분방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인데요. 오늘날 그 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분방하는 부부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 부부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자녀 사랑이 끔찍해가지고 이 부부들이 그 사이에 다 큰 애들을 끼고 자는 경우가 참 많다고 그래요. 그거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왜 웃습니까? 조사한다니까. 제가 결혼을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혹시 부부싸움 해도 꼭 같이 자라 이러시더라고요. 요즘 몇 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희는 부부싸움 안 해봐갖고 그런 거 모르는데 이 사람이요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다고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100% 그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참 지혜롭게 부부의 생활도 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남편에게 몰두해야 되고 가장 아내에게 몰두하는 것이 지혜로운 부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사랑스럽고 아무리 자녀가 귀할지라도 남편보다 우선하고 아내보다 우선하면 그 가정은요 갑자기 흔들릴 근거를 마련하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50대 이혼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나 둘을 낳아서 키우다가 얘들이 대학을 가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편에게 몰두했었고 아내에게 몰두를 했었다면 자식이 떠나가도 그 일상이 흔들리지를 않는데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는 서로 관심도 없고 분방도 오래하고 오로지 아이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갑자기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하든지 대학을 가든지 해서 그 가정을 떠나면 부부가 할 일이 없어서 공허하여서 멍하니 있다가 서로 생트집을 잡고 그러다 결국은 이혼하는 50대 이혼이 미국이나 한국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자녀들이 7, 8명씩 될 때는요 애들 끝에 막내가 집을 떠날 때면 이미 호호 할아버지 이렇게 되셨기 때문에 서로가 등을 긁어주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또 자녀들이 또 모시고 사는 그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만은 오늘날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지혜를 다해서 서로를 연모하고 서로를 항상 족한 줄 아는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메리지 카운셀링이라는 클래스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터랙션이라는 말입니다. 상호작용이라는 얘기죠. 상호작용. 무슨 얘기냐면은 거리를 가능하면 가까이 해서 말로든 서로 이 육신으로든 서로를 가까이 해서 가능하면 서로 터치하고 부비고 이런 어떤 교감이 있을 때에 부부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진다는 것이죠.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부가 가정 안에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100m 이상 거리를 벌리고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를 연세를 얼마나 잡수셨든 간에 집안에서 나 잡아봐라 좀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 그 연속극이나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앞에 여자들이 막 호호호호 하고 막 도망가면 남자가 막 잡으러 가고 여자가 막 나무 사이를 빙빙 돌고 그럼 남자는 또 그 여자를 잡으려고 하다가 괜히 넘어졌다 엎어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소위 말해 나 잡아봐라 라는 그런 씬이래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생각보다 그거 되게 잘합니다. 안 할 것 같죠? 저 잘합니다. 전문가의 말씀인데 그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은 이혼 경력이 있는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 나름대로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바도 있지만 자기가 느끼고 배운 것이 또 실질적으로 있는 가운데 있죠. 그분이 그 두 번째 결혼하신 분은 TU에 또 역시 상담학을 강의하시는 그 여 교수님인데 우리들 앞에서 그냥 서로 강의하다가도 뽀뽀를 쪽쪽 하시고 말이죠. 막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그렇게 서로 간의 인터랙션이 좋으신지 터칭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쓰다듬어 줄 때 아내가 남편을 쓰다듬어 줄 때 말입니다. 이 안에서 피로를 없애는 물질이 나오고요. 병든 자에게는 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나온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주물러주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조상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렇죠? 서로를 쓰다듬어주고 내만져주고 두들겨줄 때는 마음으로만 그것이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들 몸 안에 건강하게 하는 물질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만져줄 때 일본 말에 말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지다라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만지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문맥을 풀어보면 그것은 고치다, 병을 고치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말 가운데도 사람을 만지는 것은 곧 병을 고친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일본 성경공부 갓도전 선생님한테 그걸 배웠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일본 말로 이렇게 만지다라는 얘기는 병을 고치다 그런 뜻과 일맥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거리를 너무 많이 두시고 쉽게 분방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씀인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섭리대로 서로 가능하면 거리를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견고한 부부의 관계와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보면 남편을 먼저 보내신 분도 계시고 홀로 되신 분도 계십니다. 나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 말인가 또 나는 아내가 없는데 이런 분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인가 이렇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후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들으셔서 그대로 좀 가르쳐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되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아 부부관계는 그렇게 형성하고 가야 되는 것이구나 미리 배워놓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셔서 이 모든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둘째는 부부가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참으로 이롭게 만드는 데 총동원하고 골몰하고 연구하고 노력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했습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정이라는 것이죠.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그런 어떤 우리들의 감정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도 그 감정이 있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감정을 닮아서 우리가 그렇게 정을 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고 우리의 힘과 성품과 모든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울러 부부간에도 귀한 사랑의 귀한 정이 온전히 통하고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나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언제나 포도원에 거벼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랑의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 표현을 잘 못할 때가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뭐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을 때 가끔 그냥 사랑한다고 치자 이렇게 돌려 얘기한다든지, 특히 한국 남성분들 그런 그 사랑의 표현을 굉장히 익숙지 못한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연세대신 어른들이나 우리가 오늘 대화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외롭구나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외로워하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임의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공허할 때를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든지 또 연인의 이름으로 사랑을 고백하든지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을 통해 그 정이 통하고 그 마음이 건전해지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필요한 줄 모릅니다. 우리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너무 진하게는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예, I love you, Jesus. 네, 고맙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됐어요. 그만하세요. 예, 뭐 한번 시작하니까 뭐 끝도 없네. 그렇게 잘할 거면서 평상시엔 왜 안 합니까? 성도들을 목사 닮는다더니 절 닮아서 그러시나? 예.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제가 이제 설교를 끝마치고 예배를 끝마치고 내려가면은 여러분과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는 한국에서 배운 대로 이 남자 목사는 여성 성도를 가급적이면 터칭하면 안 된다. 이걸 철저하게 저는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끝나고 인사를 나누면 목례를 하거나 악수를 할 때 여러분 손가락에 끝마디만 잡고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야, 우리 담임 목사, 새 담임 목사는 우리에게 정이 없나 보다. 안아주지도 않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먼저 서 목사님께서는 그냥 막 안아주셨다는데. 그래서 제가 변명하기를, 에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딸들 같이 여기고 아들 같이 여기고 안아주셨겠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개척 때부터 그렇게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동생 같은 분들도 막 안아주시고 막 이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나이로 치면.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안아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교인들은 안아달라고 그러고 이거 어떡하나. 나는 분명히 교인들을 사랑하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딱 룰을 정했습니다. 만 70세 이상은 안아드리고 만 70세 이하는 손가락 끝자락만 잡는 것이 아니라 반까지는 잡는다. 그렇게 원칙을 세우고 오늘날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고민한 것은 또 표현 나름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님들 내가 성도님들 여러분을 참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발로 해서 그렇게 고민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서로가 외롭고 힘든 시기에 있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너무 지나치고 가치 없이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습관과 훈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목사님들과 제가 이게 이메일을 서로 주고받을 때에 어떤 목사님들은 용건만 간단히 해서 탁탁탁 보내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끝에 가서 꼭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암흑의 목사 드림. 딱 그러면요, 그 얘기 하나가 괜히 용기를 주고 제 존재감을 얼마나 높여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가 살아있어서 귀중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그렇게 참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감정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주님 안에서 적극 활용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우리가 신하는 인생을 살 줄 모릅니다.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멋진 존재인지 모릅니다. 당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당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 마음에 표현을 하고 감정을 통하게 해주는 것이 오늘날 너무나 필요한 그런 시대.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자살의 반대는 뭐라고요? 자살의 반대는 뭐라고요? 살자. 글자만 바꾸면 살자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살할 때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 날 잡아주세요라는 것이라고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외롭고 힘든 시대에 소망이 없고 존재감이 너무나 낮아져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부부간에도 심지어 맨날 참 사랑해주고 높여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낮추고 여자는 바가지를 긁고 남자는 생무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서로가 사랑한다고 우리가 서로 표현해주고 끌어안아주고 당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른다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또 갑자기 또 사랑한다는 말도 않고 무뚝뚝하다 그냥 가서 갑자기 확 끌어안아주고 이러면 그것도 어색하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지라는 것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사람은 의지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의지가 있습니다. 결정하고 우리가 진행하고 하는 그런 의지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결정은 우리들의 결정은 의지를 통한 결정은 무엇이 따르게 돼 있죠? 책임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갑자기 차를 틀어서 역주행을 해버리게 되면 내 마음이 그냥 거꾸로 가고 싶어서 거꾸로 갔습니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지 몰라도 그 엄청나게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결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성경을 근거로 한 올바른 결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나쁜 결정들, 얼마나 좋지 못한 결정들을 해서 서로가 아프고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중심적으로 또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나도 아프고 아내나 남편이 아프고 모두가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항상 옳은 결정, 성령이 인도하시는 결정, 성경을 통해서 배운 그런 결정들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늘 기도하셔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셔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행동과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감동하신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늘 읽어서 삶 구석구석에서 찰나찰나 순간순간마다 옳은 결정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는 필요할 때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바른 결정을 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보지도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은요 우리가 오히려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고 손해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인생이 살기 싫어서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한번 이렇게 헛되게 죽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한번 지혜를 구해보자 하고는 한 번도 읽지도 않는 성경을 딱 폈는데 하필이면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한 장면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자살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질까요?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까요? 한 번도 성경 안 읽다가 자살하기 직전에 성경을 딱 폈는데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하였더라. 이걸 하필 펴서 읽었다라면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바른 결정을 하는 훈련과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을 쏟아내고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내 말만 다 쏟아내고는 이상 끝하고 하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울부짖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노력이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기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저 조요만 하죠. 그래서 주여가 조요로 바뀌었다고 제가 벌써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절대 그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뭔가를 주세요. 뭘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보게 되면 주기도문에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번에 구하는 것이 벌써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첫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의지의 능력을, 결단의 능력을 우리의 뜻대로, 세상이 가르쳐준 뜻대로 본능과 세상이 준 감정이 어떤 치우쳐서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늘 성령 말씀 부지런히 읽으셔서 때때마다 맞는 지혜를 얻으셔서 바른 결정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행복한 부부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 한마디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주예수병원에 어느 남편이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떼라고 의사들이 몇 번이나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기도해보니까 남편은 살 사람이지 죽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하고는 그 남편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마치 의식이 있는 남편이냐 계속 그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참 창이 나지 않도록 씻어주고 했습니다. 그러기를 7년이 지났습니다. 엄청나지요? 그러면서 남편이 어느 날 눈을 번쩍 뜨면서 첫 마디가 안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깨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능이 마비가 되어서 말할 수 없었고 반응할 수는 없었지만 다 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간호사들이 자기 욕하는 것까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숨이 붙어서 남편을 아직도 괴롭히고 막 그것까지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명을 다 정하시고 데려가실 때 다 데려가시고 하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 안에서 이 우리들의 이 결정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생명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결정들, 좋은 의지의 결정들이 있어서 행복한 부부의 삶, 인생의 삶들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식들, 지혜를 통하여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둘째는 서로의 주신 남편과 아내를 아름답게 하며 이롭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함을 표하고 더욱 사랑하고 함께하는 감정이 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또한 좋은 결정들을 하게 하사 서로를 더욱 행복하며 강건한 그런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로운 일들이 더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